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의 거듭되는 폭력 사태로 봉쇄 지역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밝혔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구호지원 전담팀과의 주례 회의를 짧게 마친 뒤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다음 주 회의에서는 바람이나 약속 대신 행동을 논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북부도시 알레포에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8시간의 휴전을 재차 요구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 등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아울러 내일은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라며 그럼에도 시리아에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오직 전투와 로켓, 통폭탄, 박격포, 염소가스, 자살폭탄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오늘 관유페이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최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시리아 국방장관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관유페이 주임은 이어 다음 날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장성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은 관주임이 이번 회동에서 시리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 영문파인 글로벌타임스도 양측이 병력훈련과 인도주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가 국경지역에 교량을 건설하고 주요 도시에 병원을 짓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외교부 당국자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병원 두 개와 다리 한 개를 건설하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통치자 자리에 오른 수치 여사는 어제 저녁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방문한 수치 여사는 오늘 리커창 총리를 만나는 데 이어 내일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합니다. 수치 여사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중국이 거액을 투자하는 미얀마 북부 수력발전소 건설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올해 2분기에 7% 경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분기 성장으로는 3년 새 가장 빠른 것이라고 필리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장은 서비스 산업과 투자 확대,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따른 지출 증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은 6.9%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장세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정부의 출발에 활력을 주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6에서 7%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6년간 평균 6.2%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터키 동부의 한 경찰서 인근에서 오늘 아침 두 건의 차량 폭탄 폭발로 적어도 6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반주에서 발생한 첫 번째 폭발로 경찰관 한 명과 민간인 두 명이 숨지고 경찰관 20명 등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어 몇 시간 뒤에는 엘라지그 경찰서 정원에서 또 다른 차량 폭탄이 터져 3명이 숨지고 적어도 100명이 다쳤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두 번째 폭발 영상에는 경찰청 본부 외곽에서 짙은 연기와 함께 차량 여러 대가 전복되고 건물 유리창이 깨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직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단체는 없지만 터키 당국은 쿠르드 반군이 최근 몇 달간 동부 지역에서 비슷한 공격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적어도 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이지애나 베이턴 루지 지역에는 지난주부터 750mm 이상의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 4만여 채의 가옥이 침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 관리들과 적십자 등에서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이 며칠째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주 방위군은 지금까지 3만여 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족과 또 자신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다면 살기 좋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날에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또 높은 경제 수준, 적정한 인구 규모와 안전, 그리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최근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호주의 멜버른이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0위 안에 호주와 캐나다의 도시 각각 3곳이 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누리기 좋은 곳에 포함됐는데요. 한국의 서울은 70위권이었습니다. 반면 전쟁을 겪고 있거나 안보에 위협이 있는 도시들은 순위가 대체로 낮았습니다. 살기 좋다, 행복하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순위로 인해서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진다면 의미 있는 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죠.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0도, 신의주 23에서 25도, 개성 25에서 30도, 함흥 22에서 2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1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벳 미들러의 노래입니다. 장미라는 노래 제목의 노래인데요. The Rose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at drowns the tender reed. Some say love, it is a razor that leaves your soul to bleed. Some say love, it is a hunger, an endless aching need. I say love, it is a flower, and you, it's only see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터키 정부가 지난달 군사 반란을 진압한 뒤에 연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면서 독재와 인권 탄압 논란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터키에 배치했던 핵무기들을 루마니아로 이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코앞에 있는 국가여서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역 일본 총리 최초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쿠바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회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자, 미국이 터키에 배치했던 핵무기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라고요?
예. 미국이 터키 인지릴릭 공군기지에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들을 루마니아의 데베셀루 공군기지로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유렉TV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루마니아 언론들도 관련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핵무기 배치를 바꾼다는 것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요. 또 쉽지 않은 작업일 테고요. 자,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진행되는 걸까요?
예, 터키의 인지릴릭 공군기지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IL 격퇴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군이 ISIL 근거지인 이웃나라 시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공습작전을 위해서 전투기들을 출격시키는 데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중동지역 전략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인데요. 최근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인지릴 기지의 중요도를 덜어내기 위한 작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터키 정부가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을 좀 긴장시키고 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지난달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반대하는 일부 터키의 군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됐는데요. 터키 정부 측은 반란 연루 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 작업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권 일부와 사법권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 권력이 에르도안 대통령 한 명에게 집중되면서 미국과 서방 측은 독재와 인권 탄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터키 정부가 반란 배후 인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페틀라우 귤렌에 대한 추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터키는 당초 불편한 관계였던 러시아와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에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터키의 어떤 상황이나 또 주변국들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핵무기 기지 관련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네. 미국이 터키에 있는 인지릴릭 기지의 안전성 자체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예, 지난달 군사반란 진압 당시 터키 당국은 쿠데타 주도 세력이 주둔한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지릴릭 공군기지의 전기 공급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또한 미군 소속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시키는 조치도 단행했었고요. 또 기지를 지휘하는 터키군 고위장교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지릴릭 기지의 운용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 과학자협회의 핵무기 전문가 한스 크리스텐스는 터키와 인지릴릭 기지의 보안 상황이 미국의 핵무기를 비축할 만한 안전기준에 더 이상 들어맞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터키에 있는 핵무기들을 루마니아로 옮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미국은 인지릴릭 기지에 있는 B-16 핵폭탄 약 50기를 루마니아의 데베셀루 공군기지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 데베셀루 공군기지는 옛 소련 시절에 소련 당국이 대서방 전략시설 가운데 하나로 건설했던 곳입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내용 가운데 좀 주목할 것이요. 이 소련이 전략시설로 만들었던 곳에 미국이 핵무기를 들여놓게 된다면 러시아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네. 데베셀루 기지는 전통적으로 소련과 러시아의 세력권이었던 동유럽 한복판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3년부터 이곳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 구축을 위해서 약 8억 8억 달러를 투입했는데요. SM-3 요격 미사일과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 등이 이곳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의 데베셀루 공군기지가 이처럼 미국의 MD 체계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극력 반발했었고요. 또 이번 핵무기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미국 정부는 핵무기 이전과 관련된 언급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 데베셀루 기지 운영과 관리의 실무 작업을 진행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측은 나토 동맹국은 미국의 핵폭탄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쿠바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쿠바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오늘 니혼게이자의 신문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9월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에 귀국길에 쿠바에 들르는 일정인데요. 아베 총리는 재임 중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는 일본 총리가 됩니다.
네, 자, 이 시점에 아베 총리가 쿠바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뭘까요?
이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들이 쿠바에 진출할 만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과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을 비롯한 쿠바의 주요 실력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쿠바와의 국교를 회복한 이후에 쿠바 경제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틈타서 일본 정부가 쿠바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양국 관계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네, 경제 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텐데,
네.
자, 이 일본 기업들이 쿠바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오랫동안 미개발 상태로 보존되어 온 쿠바 현지의 광물 자원 개발이나 또 도로와 교량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등에 일본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열릴 가능성을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리카르도 카브리사스 루이스 쿠바 강요회의 부의장이 미국과의 국교 회복 시점에 일본을 방문했었는데요. 도쿄에서 진행한 쿠바 투자 설명회에 자원개발회사와 건설업체 등을 비롯한 200여 개의 일본 기업들이 참가했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당시 루이스 부의장에게 쿠바 경제개발을 위한 무상협력 자금 제공을 검토하겠다고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은 이 쿠바 공산혁명 이후에도 외교 관계는 정상적으로 유지해왔다고요?
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쿠바와의 국교를 단절한 1959년 쿠바 혁명 이후에도 쿠바와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었습니다. 쿠바가 중남미 국가들과 아프리카에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미국이 쿠바와의 관계를 끊은 뒤에 정치 경제적인 교류는 삼가해왔지만 문화와 체육 부분 등 민간이 중심이 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일본 프로야구 구단들이 쿠바의 유명 선수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한창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모저모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현지의 메인 프레스 센터, 세계 각국 기자들이 모여있는 이 종합보도실에는 22일까지 사물함 열쇠를 반납해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제 대회가 종착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열기가 더해지면서 각국 선수들도 다양한 종목에서 보기 드문 명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Oh, she's the Olympic champion. Nia Ali is second. And let's see who gets the bronze, Tom. It was too tight to call, and Christy Castlin.
네, 어제 진행된 여자 육상 100m 허들 결선 경기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MBC 현장 중계로 들으셨는데요. 미국 대표단이 이 경기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된 여자 허들 100m에서 한 나라가 금은 동메달을 모두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이날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한꺼번에 수확하면서 207개 참가국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자, 한편 한국 대표팀에서도 금메달 소식이 나왔죠?
네. 이날 한국의 메달밭이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에서 여자 49kg급의 김소희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김소희 선수의 활약으로 닷새 만에 7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Gold medalist, an Olympic champion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메달리아지 오르 이끔비어 올림픽.
예, 김소희 선수 시상식 현장 중계 들으셨는데요. 한국은 태권도에서 남자 58kg급의 김태훈 선수가 동메달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아, 북한은 여자 레슬링에서 메달 획득이 기대됐던 김현경 선수가 자유형 48kg급 1회전에서 러시아 선수에 패해서 탈락했습니다.
네. 자, 이제 각 종목 일정을 마친 선수들이 속속 귀국을 하는 중인데요. 예. 브라질 당국이 미국 선수들의 출국을 막은 일이 있었다고요?
예. 브라질 경찰이 어젯밤 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탄 미국 수영 대표 선수 잭 콩고와 군나르 벤츠를 연행했다고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선수들이 리우에서 무장 강도를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들 선수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브라질 당국의 판단입니다. 브라질 경찰은 이들 두 선수 외에 또 다른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 두 명을 잡기 위해서 선수촌을 급습했지만 이들이 이미 선수촌을 떠난 뒤였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이 우려된다고요?
예, 리우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미국 선수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에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억류 상태인 이들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둘러싼 문제는 미국과 브라질 사이의 외교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브라질 법은 범죄를 거짓 신고하면 6개월 동안의 구금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각국의 종합 성적 순위 한번 살펴보죠.
네, 현지 시간으로 대회 13일째를 맞는 오늘 아침 현재 미국이 종합 순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금메달 30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31개, 총 93개의 메달을 거둬들였고요. 이어서 금메달 19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2개의 영국이 2위입니다. 중국은 금메달 수에서 영국과 같은 19개를 기록하면서 은메달 15개, 동메달 20개를 더한 총 메달 수는 영국보다 많지만 은메달 수에서 뒤져서 3위를 달리는 중이고요.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성적 변화가 없었던 북한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21위입니다.
네. 자, 브라질 리우 올림픽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바로 그런 트럼프 후보의 기질을 공격하는데 이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아메리카 나우 시간에는 11월 선거에 대비하는 두 후보의 선거 전략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해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또 백악관이 발표한 새로운 자동차 연비 규정 내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시작합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변화와 안정 사이의 선택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변화를, 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안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기업인 출신으로 정치 신인인 트럼프 후보는 이른바 아웃사이더죠. 이 워싱턴 정계를 확 바꿔야 한다고 이 외부자로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바마 행정부 일기에서 국무장관 관을 지냈던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이 변화보다는 안정 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최근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7%포인트에서 8% 정도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요. 이 플로리다주와 버지니아주 등 주요 경합주에서도 이 클린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에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최근 선거운동에서 이런 트럼프 후보의 기질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 is no doubt Donald Trump is temperamentally unfit and totally unqualified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클린턴 후보는 어제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주 선거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기질이나 성격상 미국 대통령이나 이 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기에 부적합하고 또 그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많은 미국인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의 기질이 이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3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을 했죠.
네. 자, 하지만 이 클린턴 후보 역시 신뢰도 면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국무장관 시절에 정부 공식 계정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계속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계속 이 점을 공격해왔고 또 얼마 전에 오하이오주 연설에서도 이 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Incident after incident proves again and again Hillary Clinton lacks the judgment.
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적했던 것처럼 클린턴 후보는 판단력이 부족하고 또 미국을 이끌어갈 만한 안정감과 기질 또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 두 후보가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의 기질이나 성품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어제 선거운동본부를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본 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이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브바트 뉴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븐 배넌 씨를 이 캠프 책임자로 임명을 했고요. 선거운동본부에서 고문 역할을 하던 여론조사 전문가 켈리앤 컨웨이 씨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폴 매너포트 선거대책위원장은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강등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매너포트 씨는 앞서 이 친 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권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네, 이 선거운동 본부 책임자를 바꾼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조직을 개편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 전사자 가족을 모욕하고 여성을 비하한다면서 조직을 아무리 개편한다고 해도 이 트럼프 후보 자신은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이 또 별로 바뀌지 않으리란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발언 강도를 낮추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트럼프 후보 스스로는 이 선거운동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후보는 자기 자신 그대로여야 한다면서 앞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후보들 간의 대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자유당과 녹색당과 같은 이 군소정당 후보들도 출마했는데요.
네.
어제 질스타인 녹색당 후보가 이 CNN 방송이 주최한 주민 초청 토론에 참여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 학자금 융자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자금 융자빚을 지고 있는 젊은 유권자 4,300만 명의 지지를 얻겠다는 겁니다. 젊은 이들이 빚을 갚는 데 쓸 돈을 다른 데 쓴다면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2030년까지 미국 에너지 분야 산업을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데요. 이 스타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약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유당 후보인 게리 존슨 후보의 지지율은 약 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의 회의록이 어제 공개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대부분 미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미국의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됐고 또 미국 경제활동이 점진적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같았는데요. 하지만 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네, 이 찬성하는 쪽과 또 반대하는 쪽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한다는 의원들은 기준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할 경우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오르면 임금을 또 덩달아서 올려야 하고 그러면 또 그 기준금리를 갑자기 올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이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회의에서는 그래서 결국 그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했었죠.
맞습니다. 현재 0.25%에서 0.5% 사이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에 오랫동안 0%대를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산하기구인데요.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언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까요?
네,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안에 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인 건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 위원들이 다시 모이는 오는 9월이나 12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에도 이 FOMC 회의가 열리긴 하는데요. 하지만 11월은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준금리는 한 나라 경제의 이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이 민간은행이 내야 하는 바로 그 이자율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다른 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보통 중앙은행은 경제가 침체되면 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고 반대로 경기가 활발해지면 기준금리를 높여서 돈을 끌어들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자동차 연비 규정을 발표했군요.
네, 백악관이 지난 화요일 16일 대형 트럭과 버스 그리고 여타 중장비 차량에 대한 새로운 연비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소형 트럭은 오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이 연료의 효율을 2.5% 높여야 하고요. 또 버스와 트럭 등은 기존보다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온난화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트럭과 버스가 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 검은 연기는 대부분 일산화탄소와 각종 오염물질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특히 대형 트럭 같은 디젤 엔진을 쓰는 차량이 문제인데요. 이 트럭이 전체 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지만 이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이 이 온난화 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트럭의 연비를 높여서 환경 오염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요.
네.
자, 이렇게 연비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뭐 연료도 절약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연비 규정이 시행될 경우 약 10억 톤의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일 수가 있고 또 1,700억 달러 상당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핵심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 연비도 좋고 가스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만드는 일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연비가 뛰어나면서도 일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엔진을 만드는 것이 이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는 연료 효율이 뛰어난 차세대 트럭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측통들은 연비를 높이려면 가벼우면서도 이 튼튼한 소재와 함께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날씬한 차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화물용 트럭을 특히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이번 그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월마트, 펩시콜라, 페덱스처럼 이 수백 대의 화물용 트럭을 운용하는 운송회사와 유통업체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대체로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새로운 트럭을 여러 대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연비가 좋은 트럭을 운영하면 그만큼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디 글래드힐의 노래입니다. 당신 마음에 대한 거예요 라는 뜻의 노래인데요. All About Your Heart 함께 감상해 보시죠.
Can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군 당국이 미주리주 공군기지에 있는 B2 폭격기 석대를 태평양에 있는 괌기지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조선 침략 기도의 일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령 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령이란 게 뭔가요?
미국은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 행정구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입니다. 미국령은 미국의 영토이긴 하지만 미국의 주는 아닌 곳입니다. 테리토리, 준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법으로 보호를 받긴 하지만 거의 독립적인 일종의 자치령입니다. 현재 미국은 16개의 미국령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령에서 태어난 주민들은 미국의 국적법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하지만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주민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대통령 선거와 연방 상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미국령 주민들은 연방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들 미국령에 대한 안보는 미국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고요. 외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괌의 지리적 위치.
괌은 태평양 한복판의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섬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마리아나 제도는 15개의 섬들이 남북으로 길게 활처럼 늘어진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괌은 그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제도 중에서는 가장 큰 섬으로 전체 면적은 546제곱킬로미터, 평양의 약 절반만 하고요. 미국의 영토 가운데서는 가장 서쪽에 있어서 동부 워싱턴 DC보다 무려 14시간이나 더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순환의 역사가 있는 섬.
괌은 1521년 포르투갈의 항해사인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발견했습니다. 이후 약 300년간 스페인의 통치를 받다가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후 미국의 영토가 됐고요. 태평양 전쟁 중에는 일본에 점령된 적도 있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인이 징용으로 끌려갔고요. 지금도 곳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1944년 미군이 다시 탈환한 후 1950년에 미국의 자치령으로 선포됐습니다.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16만 2천 명이고요. 인구 구성은 원주민인 차모로족이 37%로 가장 많고요. 필리핀계가 26%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한국계는 6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의 85% 이상이 가톨릭 신자들이고요. 언어는 영어 그리고 원주민어인 차모로 두 개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가 전략 거점.
괌은 미국의 영토 중에서는 아시아와 가장 가깝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주둔 병력 재배치 계획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속성이라고 할 때 괌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인데요. 괌에서 북한까지는 약 4,000km로 B2 폭격기가 뜨면 4시간 만에 북한 상공에 도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any legal challenge has been brought in the South China Sea territorial dispute. Both China and the Philippines lay claim to the reefs, rocks, artificial island chains in the area. Now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n The Hague has ruled in favor of the Philippines.
지난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중재 재판소가 남중국해 관련 소송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이 패소했다는 보도인데요. 하지만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합니다. 괌의 군사력 배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의 갈등을 견제하는 데도 전략적 기능과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괌은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동이나 주둔 등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미군은 1990년대에 필리핀 정부의 요청으로 군사 요충지였던 필리핀의 수비크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2001년 9.11 테러 이후 괌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부각됐습니다.
As Okinawans grieve the brutal murder of innocent women, we have been enduring cruel treatment over 70 years. We are your friends, your neighbors. But the base, we want base to be gone. Thank you.
일본 오키나와주든 미군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본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일부 병력도 괌으로 이전 배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괌에는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비롯해서 해군기지와 아프라 군항 등이 들어서 있고요. 미군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이 섬 전체 면적의 30%에 달합니다. 미군 당국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폭격기와 잠수 함대 등을 배치하면서 해군과 공군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고요. 병력도 현재의 6,000명 규모에서 오는 2020년까지 6,000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괌은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규모 군사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괌이 군사적 거점이 되면서 아름다운 국제 휴양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령 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ello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Today, Mike finds out that Lynn has done something right under the professor's nose. Let's find ou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본문에서 마이크가 린에게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오늘 너 수업 시간에 조는 걸 봤어.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그래서 내가 너를 깨우고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라고 말을 건네네요. 그러자 린은 Oh, did you? 정말?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아유, 어제 좀 일찍 잤을걸 라고 대답하니까 마이크는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근데 교수님이 내가 자고 있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내가 교수님 바로 코 밑에 있었는데도 말이야. 라고 하네요. 린은 깜짝 놀랐나 봐요.
Yikes! 아이고, 어떡해.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This phrase means that it happens very close to you, but you don't notice it at all. The right under one's nose는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죠. 가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는데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자신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예를 들어,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역사책을 찾으며 Where is my history book? Where is it? 이라고 묻는다면 It's right there, right in front of you. It's right under your nose, silly. 아유, 그것도 안 보이니? 바로 네 옆에 있잖아 라고 답해줄 수 있겠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 Right under one's nose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Today's phrase, right under one's nose.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하다. 또는 등잔 밑이 어둡다. Right under one's nos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별이 총총하게 박힌 아름다운 밤을 노래한 돈 맥클린의 빈센트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 sight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Yoksa sok onu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227년 8월 18일 오늘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중앙아시아를 평정한 몽골 제국의 시조 칭기스칸이 사망했습니다. 칭기스칸의 원래 이름은 베어즈진 테무진으로 그는 1162년경 몽골의 한 작은 부족 주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테무진의 아버지는 하지만 그가 어렸을 적 타타르족에게 살해당했고 그의 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를 죽인 타타르족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한 테무진은 결국 1188년 타타르족을 멸망시키고 몽골 부족을 통일합니다. 이때 테무진은 몽골 시족의 추대로 칭기즈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후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이어 금나라를 공격하는 등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어 아시아에서 인도, 유럽에 이르는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칭기스칸. 그는 1227년 오늘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Today, almost eight centuries later, the burial place of Genghis Khan remains undiscovered.
역사학계의 미스터리로 불리는 칭기스칸의 숨겨진 무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오늘 북한군이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고 9명의 병사에게 중경상을 입힌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경비하던 유엔군 경비병들을 한결의 경비병이 계획적으로 기습해와서
당시 한국인 노무자 5명은 공동경비구역 유엔군 측 제3초소 근처에서 미루나무 가지를 치고 있었고 한국군과 미군이 이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한군이 이들에게 나뭇가지를 치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미군 장교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북한군 20명이 곡괭이와 도끼 등을 들고 와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은 곧바로 한국에 전투 비행단을 보내는 등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유감의 뜻을 담은 각서를 유엔군 측 대표에 전달하자 사태는 일단락됩니다. 1976년 오늘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남과 북의 분할 경비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